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롭고 거대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랑 뉴스 속에서 사실 길을 잃기 쉬운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지능의 해부학, 7가지 분류축과 2026년 전망이라는 아주 밀도 높은 심층 문건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씩 듣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심지어 물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머릿속에 딱 명확히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파편적인 뉴스만 접하시다 보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잡한 AI의 생태계를 7개의 명확한 차원으로 완벽히 해체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혁명의 본질을 단숨에 꿰뚫어 보시도록 돕는 게 목표고요. 특히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오늘 저희가 소스 슬라이드 각각 한 장별로 2분 내외의 아주 깊은 분석을 진행하며 이번 심층 분석을 꽉 채워볼 예정입니다.
방대한 분량이지만 그만큼 얻어가시는 통찰도 엄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축은 학습의 기초입니다. 도대체 AI는 어떻게 똑똑해지는 걸까요? 자료의 3, 4, 5번 슬라이드를 보면 흥미롭게도 선생님과 탐험가의 역할로 비유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AI의 두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있는 지도 학습을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정답표가 달린 수만 장의 플래시카드를 AI에게 끝없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정상이다 라는 명확한 입력과 출력의 짝을 인간이 일일이 가르치는 거죠. 스팸 메일 필터링도 똑같은 원리이고요.
그럼 반대로 탐험가인 비지도 학습은 선생님이 없는 건가요?
네, 정답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그저 반대한 데이터를 던져주고 이 안에서 너 스스로 규칙이나 무리를 찾아봐 라고 하는 식입니다.
알아서 생존해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마케팅 부서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 구매 기록을 그냥 던져주면 AI가 알아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내는 식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미세한 패턴을 발견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콕 집어주는 것과 스스로 데이터의 전구를 탐험하며 지도를 그리는 것 아주 명확하네요.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강화학습이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읽어보니 마치 강아지에게 원반 던지기를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원반을 물어오면 간식을 주고 엉뚱한 걸 물어오면 아무것도 안 주는 식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최적의 행동을 깨우치는 방식 아닌가요?
정확히 그 메커니즘입니다. 환경 안에서 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나 페널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보상을 얻을까를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알파고가 혼자서 수백만 번의 바둑을 두며 인간을 뛰어넘은 것도 이 방식이고요. 챗GPT가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 대화의 질을 높이는 RLHF 기술도 바로 이겁니다.
아, 챗GPT도 그런 식으로 훈련받은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강화증 훈련 같은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는 겁니다. 구글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구글은 이 강화학습 AI를 자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투입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요? 그냥 에어컨 온도 조절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죠.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제어해야 하니까요. 구글은 AI가 스스로 온도 조절 시스템의 밸브와 팬 속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게임을 하게 한 겁니다. 에너지를 아끼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요.
점수를 받으려고 AI가 계속 머리를 쓴 거군요. 결과가 어땠나요?
무려 40%의 냉각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40%요? 와, 데이터 센터 규모를 생각하면 40%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인데요.
맞습니다. 수많은 인간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최적화해 놓은 시스템을 AI가 며칠 만에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효율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나 기업의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거대한 경제적 가치네요.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현재 우리가 매일 쓰는 AI 혁명의 진짜인지는 따로 있다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바로 자가지도 학습인데요.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게 앞서 말한 비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자가지도 학습이야말로 지금의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을 탄생시킨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선생님이 데이트마다 일일이 라벨을 붙여줘야 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자가지도 학습은 아주 영리한 방식을 씁니다.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 문서 전체를 AI에게 그냥 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일부 단어를 가려버린 뒤에 가려진 빈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 맞춰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거죠.
아, 빈칸 채우기 퀴즈를 내는 거군요.
네. AI가 예측을 하고 원래 문장과 비교해서 틀리면 스스로 수정합니다. 즉, 인간이 정답을 매겨줄 필요 없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글 자체가 알아서 정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일이 가르칠 필요 없이 빈칸 채우기 놀이를 혼자서 무한대로 반복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억 개의 문장을 읽으며 단순히 단어를 맞추는 것을 넘어 인간 언어의 문맥, 논리, 심지어 세상의 지식까지 통째로 흡수하게 된 거죠. 자료에 보면 의료 영상 분야에서 쓰이는 준지도 학습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천 개의 라벨링된 데이터와 100만 개의 미라벨링 데이터를 섞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나 기존 지식을 다른 분야에 써먹는 전이학습의 효율성도 모두 이런 자가지도 학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혁신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AI의 두뇌가 어떻게 지식을 쌓는지 첫 번째 축을 통해 깊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AI는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연스럽게 6번, 7번 슬라이드가 있는 두 번째 축, 인지능력과 다중모달의 표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텍스트만 읽는 AI, 사진만 보는 AI가 다 따로 있었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연어 처리, 즉 NLP 기술은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데 집중했고 컴퓨터 비전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로 보행자를 인식하거나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1630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각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슬라이드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이른바 새로운 표준은 바로 다중모달, 멀티모달의 등장입니다. 이것을 덕한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혁명적입니다.
다중모달, 감각기관이 합쳐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 감고 귀로만 듣거나 귀를 막고 눈으로만 보던 AI가 이제는 우리 인간처럼 동시에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가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GPT-4나 곧 나올 GPT-5, 그리고 제미나이 3 프로, 클로드 오퍼스 같은 최신 모델들은 텍스트, 이미지, 심지어 실시간 비디오와 오디오를 번역 과정 없이 날 것 그대로 동시에 처리합니다.
번역 과정이 없다는 게 엄청난 속도와 정확도를 의미하겠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이 다중모달 AI는 환자가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음성의 톤을 오디오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촬영된 엑스레이 이미지를 판독하고 모니터에 뜨는 과거 병력 텍스트 차트를 한 번에 종합합니다.
와, 진짜 인간 의사가 시각, 청각, 그리고 전문 지식을 융합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인지 메커니즘을 컴퓨터가 갖추게 된 거네요.
네, 단순히 정보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찰이 나오는 교차 추론이 가능해진 겁니다. 환자의 말은 침착한데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이나 안색의 변화를 영상으로 잡아내서 의사에게 심부전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 딱 맞네요. 정말 소름 돋는 진화입니다. 뇌가 학습하는 방식을 넘어 세상을 오감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니요?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해지고 감각까지 예민해진 AI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축, 분석을 넘어 창조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8번부터 11번 슬라이드까지 보면서 그 시장 규모 데이터에 헉 소리가 났습니다.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죠.
네, 생성형 AI 시장이 2033년까지 약 3250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0.8%라고 하네요. 게다가 2025년 생성형 AI 관련 지출만 6440억 달러고요. 이게 진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웬만한 선진국의 1년 국가 총생산보다도 큰 규모가 오직 이 기술 하나에 몰린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AI가 우리의 넷플릭스 취향을 분석해서 추천해주거나 신용평가를 하는 분석가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창조자가 되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 창조의 범위가 이제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영역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텍스트 영역만 봐도 과거에는 그저 말 조심하는 책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GPT-5.2나 클로드 오프 4.6 같은 모델들이 복잡한 논리적 사고를 거치는 확장된 추론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코드, 즉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코딩할 때 다음 주를 예측해주는 똑똑한 자동완성 기능 정도였잖아요.
네, 코파일럿 같은 역할이었죠.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데빈이나 커서 같은 코딩 에이전트 AI는 아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독립적이라면 그냥 로그인 기능 하나 만들어줘라고 지시만 하면 AI가 혼자서 며칠 동안 코드를 짜고 버그가 나면 스스로 고치고 테스트까지 다 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가져온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간 개발자는 이제 직접 타이핑하는 코더가 아니라 AI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즉 감독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시각과 청각 영역의 창조 기술은 한술 더 띕니다.
아, 미드저니나 달라이 3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소라2나 클린 같은 비디오 생성 모델은 단순히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델들은 현실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요. 유리의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중력에 의해 물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할리우드 영화 수준의 최대 60초짜리 고품질 영상을 순식간에 렌더링해냅니다. 여기에 3D 공간 기술까지 결합하고 있죠.
아, 문건에 있던 가오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기술이 그거군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제 방 사진을 몇 장 찰칵찰칵 찍었더니 AI가 마법처럼 그 공간의 깊이와 질감을 계산해서 제가 그 안을 걸어다닐 수 있는 완벽한 3D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3D 디자이너가 몇 주에 걸쳐 작업해야 했던 공간의 볼륨과 조명을 AI가 단 몇 초 만에 채워넣는 것이죠. 메타버스나 건축, 부동산 산업이 완전히 두집힐 만한 기술입니다.
게다가 스르노나 우디오 같은 오디오 창조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계음 낭독이 아니라 짧은 프롬프트 하나로 가사, 멜로디, 심지어 감정이 담긴 보컬까지 전체 노래 한 곡을 뚝딱 만들어내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슬라이드가 한 가지 경고를 던지더라고요. 완벽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위용성도 크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죠. 11 랩스 같은 뛰어난 음성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단 몇 초의 샘플만으로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맞아요.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해서 다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기술의 창조 능력이 완벽해질수록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비판적 사고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검증과 방어 메커니즘,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 엄청난 기술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 번째 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지금 이 AI의 지능은 어느 수준까지 온 걸까요? 12번에서 15번 슬라이드를 보니까 현재의 좁은 인공지능, 즉 ANI에서 데미스 아사비스가 10년 내로 예측한 범용 인공지능, AGI, 그리고 나중에는 초인공지능인 ASI로 가는 계단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번역기나 의료진단 AI는 결국 특정 작업 하나만 잘하는 좁은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AGI, 즉 범용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인지적 작업을 인간과 같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아침에는 세금 계산을 하고, 점심에는 신약을 발명하고, 저녁에는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지능이요?
네.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10년 안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인류 역사상 정말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축인 작동 메커니즘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규칙 기반, 즉 만약 A면 B를 해라 식의 코딩에서 벗어나 이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의 복잡한 뉘앙스를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그 유연한 진화가 만들어낸 2025년에서 2026년의 핵심이 바로 문건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군요.
네, 수동적인 챗봇 시대가 끝나고 인지, 계획, 도구 사용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율적 실행자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에이전트 시대라. 예전에는 제가 제주도 비행기표 좀 찾아줘 하면 링크 몇 개 덜렁 던져주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제주도 예약을 시키면 먼저 사용자의 캘린더를 스스로 스캔해서 휴가 날짜를 인지합니다. 그 다음 최저가 항공권과 평점이 좋은 숙소를 조합하는 계획을 세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항공사 API 같은 도구를 직접 사용해서 접속한 뒤 실제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행동까지 완수합니다. 오류가 나면 스스로 우회하는 판단까지 내리죠.
와, 그건 기계라기보다는 그냥 똑똑한 제 개인 비서가 생긴 거나 다름없네요. 실제로 가트너의 데이터를 보니까 2026년까지 기업용 앱의 40%가 이런 에이전트를 도입할 거라고 해요. 이미 79%의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시범 도입 중이고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오퍼스를 활용한 에이전트 팀이나 제미나이 프로젝트 메디너 같은 구체적인 기술들이 이미 비즈니스 현장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회사 시스템 뒤에 벌써 이 똑똑한 동료가 출근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이야기였는데요. 여섯 번째 축을 다루는 16번에서 18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 AI가 물리적 현실로 내려옵니다. 바로 구체화와 이동성입니다. 가장 먼저 온디바이스 AI가 눈에 띄네요.
지금까지의 AI는 거대한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 AI 전용 칩인 NPU 혹은 애플 뉴럴 엔진 같은 것들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인터넷이 끊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죠.
네, 데이터가 기기 밖을 나가지 않으니 사생활 보호 면에서 정말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서 정말 큰 열의를 느꼈습니다. 진짜 사람 모양의 로봇 시장이 2035년이면 38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요.
네, 비용이 매년 40%씩 무섭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는 목표 가격이 무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이라면서요. 중형 자동차 한 대 가격이면 일반 가정집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생산 단가 하락뿐만 아니라 로봇의 두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다중 모달 감각과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두뇌가 로봇의 육체에 들어간 겁니다. 인간이 설거지하는 걸 몇 번 보여주면 그대로 학습해서 따라하는 거죠. 게다가 원엑스 네오나 시장의 90%를 쥐고 있는 중국의 유니트리, 에지봇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펴고 있고 엔비디아는 제슨 토어라는 플랫폼으로 이 모든 로봇의 두뇌를 구동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도 엄청나던데요.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택시뿐만 아니라 로봇이 배송을 하면서 배송 비용을 무려 96%나 줄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2,100억 달러 규모의 모빌리티 시장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7번째 축이자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시선을 한국 AI 생태계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은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LG의 엑사온 4.0, SKT의 에이다처럼 자체적인 소버린 AI를 굳건히 구축하고 있죠.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글로벌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강점이 압도적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의 신장이 한국에 있는 셈이네요. 거기다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라고요.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의 산업용 로봇이 있다니 이 에이전트 두뇌와 물리적 로봇이 결합했을 때 폭발력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곳이 바로 한국 현장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 전망 슬라이드를 보면 전 세계 AI 지출이 2025년에 1.5조 달러,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최대 3.5조 달러까지 치솟는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오늘 이 방대한 21장의 슬라이드를 관통하는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슬라이드의 메시지, 즉 AI는 단일 기술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가지도 학습이라는 학습 방식, 다중모달이라는 감각기관,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트 행동, 그리고 물리적 세계로 나온 신체, 이 네 가지의 융합, 컨버전스가 바로 기하급수적 성장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곱해주며 3.5조 달러 시장의 진짜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와, 뇌가 생기고 눈과 귀가 열리고 손발이 달리는 진화의 완벽한 융합이군요.
방대한 정보였지만 정말 매력적인 탐험이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단편적인 뉴스 기사를 넘어 AI의 해부학적 구조를 입체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기술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스스로 학습하고 세상을 감각하며 물리적 신체로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지능의 융합이 우리 일상에 완벽히 스며들었을 때 과연 인간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으로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새로운 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다뤄야 할까요? 아니면 진화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아주 깊은 화두네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이 밀도 높은 여장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알매 즐거움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